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재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재를 청구하노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그제 본문에서 라헬과 레아 자매가 서로 아기나키 경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중에 동생 라헬을 총애했고 언니인 레아는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에는 한이 맺혔습니다. 처음 아들 셋을 낳기까지 남편 사랑을 좀 아들을 낳아서라도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셨고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비로소 남편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유다라고도 지었죠. 자,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아가 그토록 힘들었다면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그럼 행복했겠습니까? 결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또 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 사랑은 독차지했을지 몰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중동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의 불임은 자신뿐 아니라 가문의 수치,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말 못하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남편들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남편 사랑을 독점해서 부러울 곳이 없던 라헬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헬이 더욱 속이 상했던 것은 언니와 아이 자기 둘 다 불임이면 속이 들상할 텐데 언니는 벌써 넷이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으니까 진짜 속이 상하죠. 야곱이 라헬을 총애했기 때문에 야곱은 거의 라헬의 처소에 머무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임신할 확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언니만 자꾸 아이가 들어서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라헬은 누구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언니를 앞서갔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언니를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 야곱한테 화도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시녀 빌하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자기 대신 대리모를 세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계속됩니다. 언니 레아의 경우는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한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까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출산이 멈추었는데 라헬이 시녀를 시바지로 동원해서 아들 둘을 더 낳아서 또 야곱의 관심을 돌리는 것을 보고 레아도 자극을 받았어.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라헬한테 배워가지고 무릎을 치고 자기도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과 동침을 시켰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11절에 보니까 복되도다는 뜻으로 갓으로 지었어요. 참 뭐가 복된지 모르겠어. 막 두 자매가 서로 막 시기하, 질투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은 또 복되도다라고 지어요. 참 의아한 것이 분명히 지난번에 넷째인 유다 낳았을 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으로 넷째 아들 이름 지으면서 이제 야곱 바라기에서 주바라기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이제 좀 영적으로 자유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옛날 모습을 돌아왔어요. 다시 아기 낳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참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는 은혜 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다가도 그렇게 살다 어떤 사건이 툭 일어나면 옛날 성정이 또 툭 튀어나와요. 라헬이 시녀를 시켜서 자식 둘을 낳는 걸 보고 레아도 옛날의 그 경쟁심이 다시 발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레아가 라헬처럼 시바지 시녀를 동원해서 낳은 아들이 갓, 복되도다란 뜻인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추격하여 따라가는 군대란 뜻입니다. 이 레아가 이런 강렬한 경쟁심으로 아기를 낳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갓지파가 단지파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자라는 뛰어난 전사들이 배출되는 지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려는 기질을 가진 전사들이 그래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과 동침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기쁘다,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 아셀이 축복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축복을 누려서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죠. 이 아셀의 축복은 튼튼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쉐르가 이 히브리식 발음이 이게 아셀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레아가 기뻐하고 만족하니까 아들 아셀의 미래도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레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 넷에다가 시바지 시녀 실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까지 합쳐서 무려 여섯 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상황으로서 또 레아의 태아의 문이 또 열리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레아의 장남 르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발견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고 했죠. 이 합판체는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자라는 식물의 열매로서 불임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도 불리웠죠. 이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이 르벤이 용케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마 자식을 하나라도 더 낳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보려는 어머니의 소원을 아들도 알았다고 같아요. 근데 또 라헬이 이 정보를 딱 알고는 언니한테 아, 그 합판체 나한테 넘기라고 했어. 그 대가로 언니가 오늘 밤 야곱과 동침하게 해드리죠. 야, 참 이걸 보니까 라헬 권세 대단하죠. 남편을 딱 독점하고 누가 남편과 동침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에게 남편과의 하룻밤을 양보하면서 자신은 합판체를 가져오는 무리수를 두면서 자기도 좀 임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값이라는 뜻이죠. 레아가 합판체를 포기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사갈이라는 사람의 출생 내력이 참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상황이죠. 레아가 합판체를 주고 그 값으로 남편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출생 내력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성실한 일꾼들이 되죠. 그렇게 뭐 튀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장막에 있으므로 즐거워하는 지파, 건장한 나귀처럼 이스라엘을 섬길 지파입니다. 교회도 보면 이사갈처럼 그렇게 튀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사갈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레아가 또 복을 받아 여섯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함께 살리라는 뜻에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는 여섯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 진짜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지은 이름이죠. 이 스불론 자손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상인들 같은 상제가 밝은 그런 국제 비즈니스맨들이 되죠. 해변가에 거하면서 갈릴리 연안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엄청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이 스불론이 납달리와 함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출생 내력은 복잡하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듯이 훗날 굉장히 축복받는 그런 지파들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본문 동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정말 우리가 그 TV 막장 드라마 같은 정말 성경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있나고 할 정도로 읽기가 민망한 본문이 레아와 라헬의 물불 안 가리는 출산 경쟁을 보고 있으면 마치 뭐 권투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홍 코너 레아, 청 코너 라헬 그래가지고 그냥 땡 하면은 그냥 서로 그냥 아기 좀 낳아 보려고 수단 방법 안 동호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질투가 굉장히 무섭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가진 것을 질투했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뛰어난 외모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점을 질투했고 라헬은 또 레아가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이 자매는 둘 다 서로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남의 떡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막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많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일곱 가지 큰 죄를 들었는데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서서히 추악해져가죠. 마귀는 하늘의 예배를 관장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질투하다가 자기가 같이 데려가다가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질투는 당사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죄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우리는 내가 남을 질투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질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내가 없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김 집사한테 줄 수 있어? 안 주려면 우리 둘 다 없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죠. 기도가 막히죠. 예배가 되지를 않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 그것이야말로 질투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백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파괴적인 질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세요. 내가 없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입니다. 만약 지금 내 눈에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떡을 충분히 제대로 맛보지 못한 탓입니다.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질투를 넘어서는 길이죠.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질투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복잡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요, 이렇게 깨끗한 잔잔한 호숫가에서,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턱시도 있고 인류 신사들이 모여서 세미나 들으면서 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만들어지는 곳은 시궁창입니다. 막 쓰레기 더미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 쓰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스타들이 모인 팀을 가지고 챔피언십 하는 것을 갖고 사람들은 그 감독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3류급 선수들, 세상이 버린 그 선수들을 데리고 챔피언십을 일궈낸다. 그러면 100% 그건 감독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제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신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광스러운 열두 지파의 시초가 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된 스토리가 얼마나 이게 남부끄럽습니까? 아침 막장 드라마 소재들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아내로 삼게 되었어. 결혼부터 사기당해서 한 거예요. 그죠? 실제 사랑했던 건 라헬이었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언니까지 같이 두 부인을 두게 되었어. 그리고 그 두 부인의 요정 두 사람도 시바지처럼 어떻게 해갖고 야곱의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각각 다른 어머니 네 명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열두 지파의 원조예요. 참 우리는 막장 드라마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매지만 그리고 나서도 레아와 라헬 두 사람 간의 팽팽한 견제와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기도하면서도 상대를 미워하면서 하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또 그 여종들인 빌하와 또 실바 사이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태어난 각자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았겠어요? 갈등이 극심했겠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곱은 또 장인 라반한테 속아갖고 두 부인을 두고, 이 모든 복잡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자기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매일매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야곱 집안의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대개 가정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거나 또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 집안이 그랬어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가는 집안이지. 그런데 나중에는 막 동생까지 막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요새까지.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을, 이 복잡하고 혼란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스타트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인큐베이팅 장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곱 집안의 부끄러운 가정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보여주죠. 믿음의 가정도 이래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부끄러우세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술에 절어서 사시면서 도박으로 집안 다 날리고 외도도 하시고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훈련받으면서 하신 간증에서 나온 자기 어렸을 때 스토리들이에요. 다 복잡해요. 어디 가서 정말 말하기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야곱도 별거 없었어요. 믿음의 집안도 복잡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전부 다 흠많은 죄인들인데 불행한 환경이나 복잡한 사정, 불행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배우죠. 납달리나 이삭을 자손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에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게 하시고 희망 없는 사람을 세워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과거에 어렵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야곱 집안 보면서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보단 좀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과거의 인생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초대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나같이 그렇게 막장 인생같이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인생에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심플하게 정리하실 것이고 쓰레기에서 꽃이 피우게 하듯 야곱의 이 콩가루 집안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영광을 창조하시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복잡한 사정이 많은 이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드셔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로 세우신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 우리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부끄러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